오늘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지난 시간 이어서 출애굽기 22장 21절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니라.
너는 가루나 고라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니 너희의 아내는 하루가 되고 너희의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달했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구해보내야 하느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시면 내가 드리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미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기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주시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그래서 짐승에게 찍힌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들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주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또 마음의 평화와 주의 신 은혜와 동일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지난 시간 도덕에 관한 법 첫 번째 챕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율법의 규정들을 오늘날 우리가 적용되지도 않는데 왜 공부하냐? 그것은 그 유익이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더 깊이 그리고 상세하게 알게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속에서 어떻게 보면 그것이 정결에 관한 말씀이 아닌가? 결혼 전 혼전 성관계 문제와 또 사형에 이르는 세 가지 범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형에 이르는 이 세 가지 범죄는 모두 거짓 예배와 관련된 죄악들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예배의 순결을 또 요구하신다 그런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 16절부터 20절 그 영역 간의 그 문란에 관한 법을 그것이 이제 21장부터 22장 15절까지 주로 대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생명과 재산에 침해되는 그런 법을 다뤘다면, 오늘 이 두 번째 법, 그 시간에는 21절부터 31절까지 약자에 대한 보호와 종교상에 대한 의무조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교제를 단절시키는 그런 물란한 죄한 그 법률에 대해서 이어서 하나님과 교제를 더 돈독하게 만드는 그 법률을 소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웃의 도움으로서 살아갈 만한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는 규정이 21절부터 27절이고 또 하나님의 선민된 이스라엘 백성이면 당연히 지켜야 할 종교적 그 죄에 대해서 또 의무에 대해서 28절부터 31절 소개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이웃 사랑에 대한 아름다운 면들을 당신을 온전히 섬기고 봉사하는 일과 같은 선상의 도움을 통해서 그 일의 중요성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인정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종교적 행위들이 이웃 사랑과 소외된 영혼들을 보살피는 것 그것에 있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7절 말씀부터 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17절과 58장 6절 8절 말씀인데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안하며 과부를 위해서 변호하라. 이사야 58장에도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의 자유케 하며 모든 명예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례는 우리를 얽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에게 공정한 정의와 사랑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속에서 오늘 그것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람은 주로 천대받거나 멸시받는 자의 약한 자의 부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량에서 어떻게 하세요? 자비를 베푸심을 보게 됩니다.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를 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속성을 발견하고 또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하기를 원합니다. 자, 21절에서 29절 말씀 보면 먼저 약자를 보호하고 돌보신 하나님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궁휼하심이란 성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그네는 사회 안전한 또 법적, 경제적 권리를 소유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처지를 이용해서 비인간적인 조건으로 값싼 노동력을 착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아주 구체적인 가르침이죠. 그래서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고 말합니다. 예. 원래 현실 속에서 적용한다면은 뭐 우리 미국 사회 보지 않아도 한국만 갖다도 한국이 참 잘 살아요. 잘 살기 때문에 어려운 일 하지 않죠. 힘든 일 하잖아요. 근데 어려운 힘든 일을 누가 하느냐? 제 상북 사람들이 와서 그 일을 해요. 그러면서 오히려 더 많이 주지 않고 임금 착취하고 또 산재도 혜택 못 받게 하고 그런 것들을 볼 때 뭐하죠? 완전히 착취고 확대고 노동권 착취하는 모습이죠. 중국 한 사람이 한국에 와서 일을 하고서 일단 12만 원 받은 것을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그것이 이제 화제거리가 돼서 중국선은 박사학위를 받아도 열심히 일하고 일해도 한 달에 하나로 150만 원 정도 못 받는답니다. 근데 한국에 와서 기술 없는 자가 일을 해서 12만 원 받았다고 올리니까 아메리칸들이 매일 한국들이 보면 나도 한국 가서 일하는 게 낫겠다. 네, 학위 갖고서 이렇게 짠 월급 받느니 이게 이제 이슈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한국이 잘 사는 내용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반면에 뭐가 있다는 얘기요? 이렇게 노동력 착취하고 어두운 면도 있다는 것을 또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처지를 이용해서 비인간적인 조건으로 값싼 노동력을 착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않으며 학대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 또한 나그네 애굽에서 나그네 된 경험이 있지 않느냐? 그걸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로 애굽 땅에서 이방 나그네로 애굽 왕 바로에게 모진 학대와 견딜 수 없는 압제를 받았던 민족으로서 어떤 민족이나 어떤 사람들보다 무엇을 잘 알아요? 나그네의 서름과 고통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34절 말씀 보면은 레위기 19장 34절 너희와 함께 있는 타국인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가 적이라 말하겠어요.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객이 되었느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니까 나그네를 이렇게 대해야 된다는 근본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나그네와 애굽인으로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하는 얘기?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비는 단지 누구에게만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출애굽할 때도 출애굽기 12장 38절에 중단 잡족들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과 커뮤니티 되고 또 함께 유니티 된 그런 관계 속에서 같이 나왔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동화돼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수단 잡족들도 동일하게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의 문은 그때도 이방인에게 열려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죠.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원해서 출애굽에 동행한 이방인들이 사회적으로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었고 또 그들이 출애굽기 12장 48절을 보면 할례 의식을 통하면 그들도 종교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에 포함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폐쇄 집단이 아니라 개방적 공동체였고, 아울러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러한 세속화는 철저히 경계하는 대신에 이방인의 이스라엘로서의 개종에 항상 관용적이었고 문이 열렸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교라 부를 수 있죠. 출애굽은 이스라엘 그들의 자신들의 힘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받고 마침내는 축복의 땅 가나안에 차지할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땅에서 이방인 된 나그네들 압제하고 학대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삶이 바르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방 나그네 된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듯이 자신들도 이방 나그네를 돌보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선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아니었어요. 그죠? 동일하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그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보기에 이방 나그네 왔던 우리들도 애굽과 같은 그런 세상, 죄악 속에 방황하다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어요.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의 복을 누리는 자로 섰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방 나그네와 같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고 구원으로 초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22절부터 24절은 이방 나그네에 의해서 또 누구를 얘기하냐? 소외된 자, 다시 말해서 과부나 고아의 대상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의 대상은 소외된 자. 이처럼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의 시선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권세자, 성공한 자, 부자에게 존경을 표하지만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에게 마음을 두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세심한 하나님의 자비입니까? 우리에게도 이러한 시선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22절부터 보겠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부르짖음을 드리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네는 고아가 되리라 말씀합니다. 이사야 당시 이 방백들은 굉장히 악했어요. 그들이 주권자들, 힘 있는 자들, 권위 있는 자들, 기득권자들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사야서 1장 23절에 보니까 방백들은 폐역해서 도적과 짝하여 다 뇌물을 사랑하여 살해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않았다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권세를 이용해서 약자의 약탈하는 것은 어느 시대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하신다고 또 그런 사람에게는 동일하게 벌을 줘서 과부와 고아를 만나겠다고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자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어떻게 벌 주시냐? 칼로 너희를 죽이겠다. 다시 말하면 강도를 당하거나 전쟁을 통해서 망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어떤 결과가 벌어집니까? 아내는 누가 돼요? 과부가 되고 자녀는 고아가 되는다. 그래서 이 약자 대한 대로 그렇게 행하게 해주겠다는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호의 대상으로 특별히 과부와 고아를 지목하십니다. 당시 중근동 사회는 강력한 가부장 제도, 그 제도와 간섭이 있어서 경제 활동이나 재산의 상속 또 가족 부양의 책임은 아버지 혹은 장성한 아들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없거나 아버지가 없는 아이들은 자연히 경제적으로 궁핍할 수밖에 없었고 사회적으로 소외될 수밖에 없었던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회적 약자와 경제적인 빈자와 또한 고아와 과부들에게 사랑의 보호막을 쳐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과부와 고아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과부에게 남편이 고아의 아버지 역할을 하신다고 신명기 10장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과부를 위해서 신원하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니 10편 68편 5절에도 고아와 과부의 재판장이다 라고 하신 말씀으로 고아의 아버지고 과부의 재판장이 되신다 말씀합니다. 이 고아와 과부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 배려해 주신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기 때문이라는 사실 동일하게 알려줍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어떻게 하죠?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 가지고 그들을 돌봐야 될 것이 당연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5절에 21절은 이어지는 그런 말씀은 가난한 자에 대해 다루는 말씀이에요. 1자는 약자하고 소외된 자에서 고아와 과부를 다뤘다면 또한 가난한 자에 대해서 2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원리도 앞에 있는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비하심이죠. 경제적 곤란을 당한 가난한 사람들, 약자에 대한 문제인데 그들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 채권자처럼 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자를 붙이지 말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그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만일 돈을 빌려줄 때 빌려준 사람이 두 가지를 피하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자, 빌린 사람 입장에서 그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겁니다. 타인의 불행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를 붙이는 것이 율법으로 전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누구한테 이자를 받을 수 있다라고 전제가 있는데 신명기 23장 20절에 보면 타국인에게는 내가 꾸어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포와 백성들까지는 이자는 받지 않아도 누구는 타국인은 이자를 받아도 된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뭘 말씀하는 거예요? 형제의 사랑의 관점을 여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믿음의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에게 약자나 가난한 자의 처지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됐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23장, 신명기 23장 20절 읽어드린 말씀의 하반절에 형제에게 받지 못한 이자를 누가 계산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산해 주겠는데 내가 들어갈 차지할 땅에서 범사에 복 주겠다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 27절 말씀은 전당물에 대한 이야기죠. 빌린 돈을 갚을 수 없는 근거가 없을 때 돈을 빌렸으나 갚을 수 있는 근거가 없을 때는 그 사람의 가진 바 최후의 것인 겉옷을 전당물로 잡을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하더라도 어떻게 되면 밤되면 돌려주라는 얘기입니다. 이 옷이 밤에 추위를 견딜 수 있는 이불의 역할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 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시면 내가 드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다. 아무리 가난하고 빚을 졌다 하더라도 평안한 밤의 잠은 보장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요구하는 그런 수준을 그런 삶을 살라고 반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도 분명하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34절 3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우세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린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설명하면 성도의 기준의 삶은 이방인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현저하게 달라야 되는데 그 기준이 어디느냐? 아버지의 성품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6절에 그 끝자락에는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이 27절 말씀하잖아요. 나는 자비로운 자다. 그럼 사람의 성품을 알려주면서 가난한 자에게 이자도 받지 말고 전당 잡았으면 그것조차도 밤에는 돌려줘서 그 자비와 성품을 그렇게 행해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닮아야 한다는 거죠. 그 성품이 어디서 나타나요? 바로 이 규정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성품이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거예요. 약자와 소외된 자, 가난한 자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건지 분명하게 배우게 되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하반절에 나는 자비로운 자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예배하고 경외하는 하나님이 바로 자비하신 분인 것입니다. 이 율례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고 우리의 가진 것이 많거나 적을지라도 그들과 함께 나누며 살면서 자비의 성품을, 속성을 고스란히 드러내 보이라. 그런 수준의 삶을 살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서 26절까지 언급된 율례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방 나가는 것들아 압제하지 않고 고아하부를 해롭게 하지 않고 가난한 자에게 이자를 없이 내어주고 또 이웃의 옷을 전당 잡았다 하더라도 해지기 전에 돌려주라. 그 명령 속에 잘 드러나 나타납니다. 결국 우리의 모습이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또한 실천하는 것이 자비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그대로 반영해서 나타나 보여주는 삶이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오늘날 현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가? 또 사람들의 마음을 보세요. 자신들만 생각하고 행동하는 완악한 그런 모습들. 이렇게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또 시행되지 않는다면 혼란과 다툼뿐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율법의 말씀인 이 율례에서 명하신 이방인과 소외된 과부와 고아에 대해서 가난한 자에 대해서 동일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자비를 베푸듯이 자비와 사랑을 베풀라 일러주고 있습니다. 비록 뭐는 없어도 넉넉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이루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과 관심과 섬김의 행동으로 베풀라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요구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의 자비를 경험했다면 그 자비하심과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것을 드러내 보이고 그 삶을 은혜 입은 자처럼 입증하라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8절에서는 지도자를 존경하고 존중하라 말하고 있죠. 너는 재판장을 어떻게 하며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어떻게 하라 저주하지 말라. 예. 여기서 백성의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를 일컫는 말이고 또 이 사람을 권위자라고 말합니다. 이 권위자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권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권위는 넘어서 13장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차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도자, 백성의 지도자에 대해서 저주하지 말라, 또 모독하지 말라 말하고 있죠. 이 모독이라는 의미는 가볍게 여긴다, 미워한다, 저주해야 한다는 의미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합당하지 않게 경박하게 함부로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도자에 대해서 불명예스럽게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은 데든 나라님 노욕한다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지도자를 가볍게 여기고 미워하는 것은 그를 세운 하나님의 가볍게 여기고 미워하는 것이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교만하게 자기를 보하는 벽과 울타리를 허무는 그런 결과를 갖고 온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그랬죠? 우리가 민수기에 보니까 고라엘 땅인 이 고라엘 땅은 지도자의 모세를 그렇게 가볍게 여기다가 그들이 땅에 갈려서 멸망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9절부터 31절 말씀은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다하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 29절 말씀 보니까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며 말합니다. 그러니까 추수한 곡식이나 열매 11조를 드리라 29절 말씀하고 있고 민수기 18장 21절과 24절에도 땅의 10분지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실과나 그 10분지 1은 누구의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의 짜낸 집을 바치게 더디하지 말라. 이것은 기름이나 포도 등을 말하고 있는데 감람류도 여기에 속합니다. 이것은 그것을 짜서 제사장의 생활과 또 제사용으로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추수한 것과 짜낸 즙을 하나님께 드릴 때 뭐하지 말라? 더디하지 말라 말하십니다. 왜 더디하지 말라는 걸까요?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어떻게 해요? 뭉기적거리고 미적거려서 그 시간을 놓치고 나중에는 아 잊어버렸다라고 핑계대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 거두고 나서 계산해보니까 남는 거 있으면 그때 예물로 드리지 다음에 좀 더 여유가 있을 때 드리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계산대로 그 삶을 사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전적인 뭐가 요구되는 거예요? 믿음과 신뢰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형식적으로 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예물을 드리는 마음은 일체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신뢰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내 생명을 유지하게 하고 필요로 공급하심을 믿고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그 믿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먼저 하는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십일조를 떼어놓은 것도 제일 먼저 계산하기 전에 먼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되지 않으면은 내 쓸 것 나 할 것 다 해놓고서 계산하니까 없네 이 얘기 될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엄마가 아이에게 주일헌금을 줬어요. 그래서 왼손에 500원짜리 동전 주고 오른손에 500원짜리 동전 주고 하나는 너 헌금하고 하나는 들어갈 때 너 아이스크림 잘 먹어도 돼 줬어. 엎으려서 동전에 딱 놓쳤어. 하수에 쏙 들어가서 하나님한테 헌금할 거 잃어버렸네 이렇게 돼. 그냥 이기주의죠. 그래서 떼어놓는 거 이것이 우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자, 너희 처음 난 것을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30절 말씀하고 있죠. 29절에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준다. 처음 난 아들 장자죠. 맏아들이죠. 아이를 제물로 태워 제단에 바치라 몰래겠더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장자도 결국 어떻게 하는 얘기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라 오늘날을 말하는 그 얘기입니다. 오늘 장자 났다고 다 목사 만들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거 아니어도 목사 많고 예. 그거 아니어도 목회하지 않는 목사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을 드리라는 얘기죠. 가축의 10분의 1도 드리라 말합니다.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라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라는 것은 소나 양의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건데 제물로 드리라는 거죠. 출애굽기 13장 2절에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양의 첫 새끼는 털을 깎지도 말라 말합니다. 이 수산은 다 내 것이니 내 유익을 삼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처음 난 것. 사람이든 짐승이든 곡식이나 열매든지 제일 먼저 난 것. 첫 열매 언제나 하나님 것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은 희생제물로 바치고 곡식이나 열매도 하나님께 예물로 가져왔던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어떻게 되냐? 사람의 첫 장자도. 이것이 근원이 처음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올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밤에 각자 장자가 다 죽어나가죠. 그런데 오직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피가 문 좌우 설주에 임방에 발라져 있는 그 집에 장자는 살아났습니다. 그 이유가 출애굽기 12장에 애굽에서 장자가 다 죽는 것을 내가 살려주었고 너희도 살았으니 그 맏아들은 내게 돌려서 나를 섬기는 자가 되게 하라고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장자가 하나님께 속한 것, 이미 하나님께서 살려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장자를 죽여서 드리라가 아니죠. 장자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다? 대속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의 대속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누구였냐면 레위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의 수와 레위 지파의 남은 숫자를 거의 비슷했고 모자라는 만큼 1인당 5세겔에서 대속하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11조의 개념이나 이 초대면의 개념은 다 같은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부가 아니라 전부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거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31절에 그 나온 규정은 짐승에게 찢겨진 고기를 먹지 말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 바꾸면 부정한 것은 먹지 말라는 것이고 정결에 관계된 것을 다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이므로 짐승에 찢긴 고기, 즉 다른 짐승에 잡아먹다가 남긴 고기를 주워 먹지 말고 누구한테? 개에게 던져주란 말입니다. 이것은 너희는 존귀한 내 백성이니까 천박한 삶을 살지 말라 의미와 동시에 의식상의 정결 때문에 주어진 것이다. 여기 17장 10에서 16절 말씀 찾아보면 이렇게 먹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정결한 것이 아니다. 그 때문에 정결로 인해서 몸을 씻고 의복을 씻고 이런 그런 정결의식을 또 주어집니다. 한마디로 출애굽기 22장 31절에 보면 이런 짐승들은 다 부정한 거란 얘기예요. 따라서 짐승을 만지거나 먹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었고 그 레위기 22장 8절 9절 말씀 보니까 시체에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느라. 나는 그들의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삶으로서의 합당치 않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요구의 수준이고 특정한 제사장이나 지도자들에게만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다 전부 이렇게 되어야 될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베드로서 1장 15절에 신약에 와서도 동일하게 우리가 거룩한 백성에 밀려줍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처럼 구약이나 신약에서도 우리의 삶이 요구가 변함없는 요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내라는 얘기입니다. 자,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살핀 이 정결의 삶 역시도 오늘 드린 말씀의 경건한 삶,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거룩한 성품을 반영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이 시민법, 정결에 관련된 규례죠.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깨어 동침했다면 나팽함을 주고 아내를 삼을 것이라는 말씀은 육체적 정결을 요구하는 말씀이고 또 교회 성들은 이스라엘의 풍조를 받지 말고 도덕적이나 또 윤리적으로 정결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결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무당은 살려두지 말라는 그 말씀은 종교적 성결이죠. 이것이 동일하게 로마서 1장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만한 것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않고 자의대로 행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 내버려둬서 유기해서 그들이 행한 죄악이 뭐냐? 그 죄악을 드러내는데 그 죄악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동성애도 나타나고 또 종교적 범죄, 도덕적 범죄, 윤리적 그런 범죄의 타락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무당은 살려주지 말라는 이 종교적 정결에 대한 말씀 그것은 영적 하나님의 행위로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죄악이라는 사실을 일깨우십니다. 그리고 고아갑을 해롭게 하지 말라는 말씀도 신약의 교훈에 비교하면 정결에 관한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고 경건에 관한 말씀이라고 살필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화려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리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서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소외되고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산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한다면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의 말씀과 헌금하고 또 전도하는 열심히 내는 것 중요하지만 주위를 돌아봐서 소외되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 것을 나누는 삶, 그 사랑에 실천하는 삶이 무엇보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본받아 행하시는 삶이라는 사실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말로만 내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 그것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의 백성으로서의 삶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정결의 삶과 경건의 삶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백성인 우리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정결한 삶을 살지 못하고 동일하게 이방인들과 같이 그렇게 방탕하게 산다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하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 약하고 음란한 세대에 본받지 말고 육적으로 영적으로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경건한 삶은 내가 그냥 호리보이스를 갖고 거룩거룩한 삶으로 이렇게 걷는 모습, 성경 끼고 걷는 그게 건강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경건은 종교적 경건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가 인간관계 속에서 다시 언급하면 약자나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지도장을 표현해서 삶들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경건이고 매일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경건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경건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살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 한 번 더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보름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가부와 고아가부를 그 환란 중에서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삶에 반영하도록 부르심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자비하기 때문에 우리 동일하게 자비하심의 성품을 드러내서 그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께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